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발생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연계된 용의자 한 명이 기소됐다고 벨기에 당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23일 전날 수도인 브뤼셀에서 기습작전을 벌여 16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15명은 석방됐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현재 파리 연쇄 테러 용의자 살라 압달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국적인 압달슬람은 지난 14일 파리 연쇄 테러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벨기에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의 테러로 13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었습니다. 테러 공격의 주범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는 지난주 프랑스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도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테러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이 지난 1년 이상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에 대해 공습을 해온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하지만 로이터통신에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조치 가운데 지상군 파병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앞서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ISIL 관련 결의안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모든 나라들이 ISIL의 테러 행위를 막거나 진압하는 데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랑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23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만났습니다. 한편 미군 특세부대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현지 전사들과 미국 주도 연합군의 조율을 지원하기 위해서 곧 파병될 것이라고 미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블랜 맥커크 부차관보는 22일 미국 CBS 텔레비전에 출연해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에 곧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커크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현재 ISIL과 전쟁 중이라며 모든 국제사회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커크 부차관보는 또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대응이 너무 더딘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노력이 최근 증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의 라카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6개월 전만 해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시리아 현지 전사들과 아랍군, 쿠르드군, 터키군과 함께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 50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야당 지도자 마우리시오 마클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14년 만에 우파 정권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집권당의 다니엘 시올리 후보는 22일 치러진 선거에서 이날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네스토르 키르치네포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페르난데스 대통령에 이르는 등 14년간 이어져온 좌파 정권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심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으로 앞서 아르헨티나 명문 축구단인 보카 주니어스 구단주로 명성을 얻었던 마크리 후보는 지난 1차 선거에서 이변을 연출하며 결선에 진출했었습니다. 선거 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인 집권당 시올리 후보의 승리가 대세를 이뤘었습니다. 마크리 후보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달러 부족에 허덕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금 통제와 무역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23일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된 곳입니다. 도쿄 소방청은 신사 남문 근처의 남자 화장실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화장실 천정과 내벽 일부가 불에 탔고 폭발한 건전지 파편 등이 현장에 흩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게릴라성 테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력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 한 대가 23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두 명이 사망했지만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미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뷰의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평양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중앙동물원 자주 가십니까? 동물원에 가면요 평소 못 보던 동물을 구경할 수가 있죠.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동물원에 가보면은요 희귀종이나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은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구상에 몇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 위기의 동물 가운데요 북부 흰 코뿔소라고 있는데요 이 코의 뿔이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수가 이제 지구상에 딱 세 마리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마리가 더 죽었기 때문인데요. 놀라라는 이름의 암컷 북부 흰 코뿔소인데요. 두 살 때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유럽에 살다가 1990년 말부터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균에 감염되고 나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주말 41살의 나이로 죽은 겁니다. 지구상에 남은 세 마리의 북부 흰 코뿔소는요. 지금 아프리카 케냐의 한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멸종이 초읽기에 들어간 북부 흰 코뿔소 소식 미국 주요 언론이 관심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과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도록 하죠. 11월 24일 화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흐리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예주 흐리겠습니다.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영상 1도에서 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이글스가 부릅니다. 데킬라 선라이즈 골라봤습니다.
'Cause down, just another lonely boy in town. never ends. Take another shot of courage. Wonder why the right words never come. You just get numb. It's another tequila sunrise. This old world still looks the same. Another frame.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파리 테러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를 불신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노숙자의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26일이죠.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인데요. 예, 한국의 추석하고 비슷한 명절인데요. 미국 이들한테는 참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의 여파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미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꽤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나 비행기로 이동하는데요. 네. 그래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테러 공격에 대비하느라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FBI가 인력하고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죠?
맞습니다. FBI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에 있지만 테러를 막을 인력과 장비를 충분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 FBI의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테러라는 게 이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미리 막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네.
지금 같은 형편에서는 테러에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FBI 요원들이 지난 7월 보스턴에서 이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ISIL의 우호적인 한 용의자의 테러 모의를 차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FBI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방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더 받아들이기로 한 건 원래 파리 테러가 나기 전에 결정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네.
FBI 쪽에서는 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하는 시리아인들 가운데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영향으로 이 국내 안에서 테러 분자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들을 충족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사실 연방의회도 그 점을 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 연방하원이 폴 라이언 의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미국에 들어오려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의 실원조회를 크게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죠.
네. 지난 22일 밤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프로레슬링 경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와서 참 우려가 있었는데요. 경기가 별탈 없이 끝났다고요.
네. 국제 해커 단체죠. 어나니머스가 이 ISIL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대한 테러를 새로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지목했던 곳이 바로 이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리는 애틀랜타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긴장이 높아졌었는데요. FBI는 그런 소문이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라고 밝혔었는데 결국에는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네. 정보당국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또 사람들이 믿어줘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긴 한데요. 근데 예. 실제로는 이 애틀란타 현지에서 사람들이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날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의 수가요. 평소보다 오히려 두 배 정도 더 많았고요. 또 경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국가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USA, USA를 외치면서 네. 애국심을 나타내기도 했답니다. 카심 리드 애틀란타 시장은 이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자신은 미국 정부가 테러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줄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뉴욕에서는 테러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 있었죠.
네, 뉴욕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01년에 9.11 테러가 났던 곳이죠. 뉴욕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다가 ISIL이 거듭 테러를 경고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뉴욕 경찰이 일요일인 22일 오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이 테러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이 곧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시에서 이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메이시스 땡스기빙 퍼레이드라고 해서 아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명한 시가 행진이 성대하게 벌어지는데요.
네.
이게 아주 유명한 행사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네.
그래서 뉴욕 경찰이 이번에 소방국하고 국토안보부와 함께 테러 진압 훈련을 한 겁니다. 이 훈련에는 관계 요원 수백 명이 참가했는데요. 추수 감사절 당일에는 이 테러 전담 요원 1,300명을 포함해서 이 수천 명을 배치해서 뉴욕시 안에서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또 미국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번 파리 테러가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대체로 이 경제 정책을 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이 테러가 난 뒤에는 테러나 국가 안보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 서포크 대학하고 보스턴 글로브 신문이 내년 초에 공화당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 사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응답자 가운데 42%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테러와 국가 안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또 구설에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 21일 미국 ABC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회견에서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이걸 환호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그렇지만 이제 그 말이 맞느냐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이 나오자 텔레비전으로 봤다면 산발 뒤로 물러섰고요. 또 그 광경을 직접 봤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말을 아예 돌렸답니다.
네. 뉴저지주 저지시티 시장도 트럼프의 말을 반박했죠.
네. 스티븐 풀럽 시장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이 트럼프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트럼프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사람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같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죠. 이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도 트럼프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국인들은 당시 하나로 뭉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요.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를 내놨네요.
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6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조사 대상 가운데 연방 정부를 언제나 믿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믿는다고 밝힌 응답자가 19%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반세기 이래 최저치란 말인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길 끄는 항목들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응답자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20%에 그쳤습니다.
예.
그 밖에도 또 이제 선출직 관리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같이 유권자들이 투표로 직접 뽑는 사람들에 대한 항목이 또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선출직 관리들이 정직하다고 답한 사람이 29%에 불과했고요. 또 응답자 가운데 55%는, 그러니까 반이 넘는 사람들은 네.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선출직 관리보다 보통 사람들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네.
또 눈길을 끄는 게 응답자의 76%는 옛날보다는 요즘 돈이 정치와 관리들에게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연방 정부뿐 아니라 선출직 관리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네요.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생각이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가령 공화당원 가운데 현 정부에 화가 난다고 응답한 사람은 32%였는데 민주당원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12%에 그쳤습니다. 또 이 정부를 믿느냐는 질문에도 이 당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가령 공화당 가운데 정부를 가끔 믿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89%였던 반면에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72%였습니다.
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온 후보들 중에요. 도널드 트럼프나 벤 카슨처럼 중앙 정치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 국외자, 아웃사이더가 지금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뭐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연방정부나 이 기존에 있는 선출직 관리들에 대한 불신이 중앙 정치권하고 연계가 별로 없는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정부에 화가 나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이 벤 카슨 후보를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71%였고요, 트럼프 후보를 좋게 보는 사람은 이 64%에 달했습니다.
네. 자, 현재 각 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누군지 잠깐 볼까요?
네. 지난주에 나온 워싱턴포스트 ABC 방송 지지율 조사 결과인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역시 트럼프 후보가 10%포인트 차로 벤 카슨 후보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의 30%포인트 차이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저 오늘 마지막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홈리스라고 하면은요, 집이 없이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이런 홈리스를 노숙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이 미국의 노숙자 수가 줄었다고 하죠.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최근 연방의회에 2015 연례 노숙자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노숙자 수가 올해 그러니까 2015년 1월 기준으로 작년이 2014년에 비해 약 2%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노숙자 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1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 전역에서 약 56만 5천 명 수준입니다. 아까 지난해보다는 2%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작년 말고 지난 2007년하고 비교해보면은 11% 정도 줄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오바마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노숙자가 되는 현상을 모두 막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숙자들 중에 아이들도 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8세 이하가 약 12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숙자 가운데 4분의 1, 퍼센트 비율로는 약 23% 정도가 아이들인 셈이죠.
네.
이 가운데서는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약 3만 7천 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런데 노숙하는 아이들 수가 이 국토안보부가 집계한 것보다 훨씬 많을 거란 지적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이 미국 연방교육부 계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네.
이 교육부 통계로는 이 노숙하는 아이들의 수가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교육부 집계로는 이 아이들 수가 지난 2008년보다는 70% 늘어난 거고요. 2006년과 비교하면 이 숫자가 두 배가 넘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국토안보부하고 교육부의 집계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뭐 노숙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국토안보부는 이 거리나 아니면 노숙자 보호소에서 사는 가정을 셈에 넣었는데요. 교육부는 이 숫자에다가 추가로 다른 장소에 사는 노숙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구려 모텔 숙박업소에 살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다른 가정에 얹혀 사는 가정까지 포함했다고 하는군요.
네, 집이 없는 사람도 포함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자, 그 밖에 이번 통계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퇴역군인 출신 노숙자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퇴역군인 출신 노숙자가 약 4만 7천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0% 정도인 약 4천 명은 여성이었습니다. 또 이 퇴역군인 출신 노숙자 수는 2014년에 비해서 약 4%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함께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정보공개법, 뭐 이름만 봐도 정보를 공개하는 법,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국가기관의 정보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영어로 Freedom of Information Act, 줄여서 FOIA라고 부른데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네.
이 법은 국민이 국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정부기관은 국민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보라고 하셨는데 예외사항은 전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 집행에 관련된 정보 등 9가지 예외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 정부가 국민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연방정부기관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의회나 법원, 주정부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예, 주정부 경우 각 주마다 정보공개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요.
네. 이 정보공개법이 미국에만 있는 법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약 50개국이 정보공개법이나 이 정보자유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966년 7월 린든 존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하면서 법으로 인정받게 됐고요.
네.
다음 해인 1967년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유가 있겠죠?
예, 정부기관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에도 혜택이 되고 국민도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이 미국의 많은 법이 그렇지만은요, 이 정보공개법 또 개정 과정을 거쳤다고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선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괴한들이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된 사건이지요. 이후 백악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고요.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계기로 불법 도청과 정보 취득 등 이 사생활에 대한 위협이 정치 문제로 커지게 됐고요. 의회는 1974년에 사생활 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죠.
네. 자,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된 것하고 정보 공개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이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 공개법 역시 사생활 보호 측면이 강화된 겁니다.
네.
의회는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정보공유법의 사법심사를 강화하고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이 정보공개법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이 정보공개가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 1974년 개정안이 현재 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면 누구나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양식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80곳이 넘습니다. 네. 이 정보공개법은 또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고 국민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나 요청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이 국무부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역시 정보공개법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매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메일이 계속 공개되고 있지요. 네. 판사의 이런 조처 역시 정보공개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이 법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나요?
네, 통계 자료를 보면요.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자,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이 받은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총 71만 건이 넘습니다. 자, 이 가운데 16만 건가량은 회계연도 안에 처리를 못했고요. 처리된 요청 가운데 49%는 부분적으로 공개됐고 42%는 전체 내용이 다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약 9%는 공개가 거부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이 이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정부기관들은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한 민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효과적인 정보를 위한 센터 가 지난 3월 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평가한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15개 주요 정부기관에 대해서 2015 정보 접근 점수표를 만든 건데요. 네. 이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법 관련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돼 있는지 이 청구된 정보에 대해 적시에 또 완벽하게 처리하는지 등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기관들이 평가했지요.
네, 그럼 정보 공개 점수가 높은 기관은 어딘가요?
네, 80% 이상의 점수로 B등급을 받은 기관은 미국 농무부와 사회보장국 두 곳이었습니다. 네. 15개 기관 중에서 8곳이 작년보다 점수가 오르긴 했지만 올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는데요. 10개의 기관이 낮은 수행 능력에 속하는 등급인 D+부터 F등급을 받았죠.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건후생국과 국무부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기관들의 점수가 낮네요.
예, 그랬습니다. 네. 이 효과적인 정보를 위한 센터 측은 정보공개법은 평범한 국민이 정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기관이 대중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이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 공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 이어가겠습니다. Simply Red가 부릅니다. You've got it. 들어보시죠. There's no way that I can let you. Sex for another sense, then wanting someone else to try to tell you no. Well, I think you understand. That I had before. Why did I just take
never understand. The love you've given me could have learned me more. Oh, I think you understand. Oh, that you've got it. I try hard, but I can't. Oh, do without it. I think you understand that you've got it. What made you think that I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기자 함께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더 세넷 연방 상원 알아봤죠?
네,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은 똑같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기관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에 대한 인준 권한, 또 외국과의 조약을 승인하는 권한 등 이 하원에는 없는 독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재 미국 연방 상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이죠.
네.
이 하원 의장은 보통 다수당 의원들 가운데 선출을 하지만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상원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와 반대표가 똑같이 나왔을 경우에만 한 표를 행사해서 법안의 향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지 잠깐 들어보죠.
H is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네,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의회 하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법기관인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 이렇게 양원제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원 알아보겠습니다.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연방 하원 의원은 취임할 때 나이가 만 25살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이 된 지는 7년이 넘어야 하며 선거 당시 선거구가 속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네, 미국 헌법은 이렇게 연방 하원 의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출되는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수는 현재 435명인데요. 인구 62만 명의 한 명꼴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이들 하원 의원이 하는 일은 바로 법을 만드는 일인데요. 하루에도 서너 개씩 법안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원 의원의 하루는 무척 분주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1990년대에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했던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들어와서 답변 오고 그러고 또 오고 바쁘죠. 그러다가 이제 주로 이제 법안 내용을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 내 생각은 이런데 지역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부지런히 연락을 하죠. 나는 대개가 지역구에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투표가 뭐랬는데 빨리 좀 알아봐달라요. 대개 지역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50명 전해갖고 대개 전화가 옵니다. 40명이 내 법안을 찬성하더라. 끝나면 안 먹고 찬성표 던집니다. 어떤 거는 반반씩이면 내가 결정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당론을 정해놓고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 배정해서 초안 작성을 하고요. 해당 위원회에서 청문회와 최종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전체 의원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가 출석해야만 토의가 이뤄지고요. 또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만 법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양원제이기 때문에 하원만 통과한 법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는데요. 가톨릭대학교 정치학과 필립 핸더슨 교수의 설명입니다.
양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상원과 하원의 협의위원회가 모여서 양쪽의 차이점을 해결해서 최종 법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 최종 법안이 다시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고요. 여기에서 모두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검토한 뒤에 서명하면 법이 발효되는데요.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집니다. 만약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원과 하원에서 다시 표결에 붙일 수 있는데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이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발효되지만 만약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안이 무효가 됩니다.
지난 1월 3일 114차 미 연방 하원이 개원했습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공화당 의원이 244명, 민주당 의원이 1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새 의회가 개원하면 제일 먼저 서둘러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This gavel to the Speaker of the House, Congressman and Honorable Paul Rya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보통 다수당이 내세운 후보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는데요. 현재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은 위스콘신주를 대표하는 폴 라이언입니다.
Look out and see all 435 members of this house as if all America is sitting right in front of you.
하원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요. 대통령 계승 서열에서 부통령 다음 두 번째일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미 하원 소속 역사학자인 매트 워스뉴스키 박사는 하원 의장에게 많은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the speaker has a number of kind of institutional powers.
하원 의장은 법안의 방향을 정하는 등 몇 가지 제도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요. 어떤 법안에 대한 규칙과 토론 방식을 정하는 곳이 의사운영위원회인데요. 더 이상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은 겸하지 못하지만 이 위원회 의원 대다수를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원 원내대표보다 더 힘이 세다고 할 수 있죠. 상원과 하원은 규율이 다른데요. 상원은 의원 개개인이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원의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하원의장은 또 발의된 법안을 다룰 위원회를 결정할 수 있고요. 특별위원회나 협의위원회 의원을 선정할 권한도 같습니다.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늘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단독으로 탄핵권을 갖는다.
네, 미국 헌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원에는 의장 말고도 원활한 입법활동을 위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미 하원 소속 역사학자 매트 워스뉴스키 박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We also have a majority leader and minority leader.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가 있어서 입법 현안을 정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원내대표 자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토마스 브래킷 리드와 조 캐넌이 하원의장으로서 권력을 장악하던 무렵에 생겼는데요. 두 사람이 입법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정당 구조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다수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공화당 원내대표는 캘리포니아 출신인 케빈 맥카티 의원이고요. 소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캘리포니아 출신인 낸시 펠로시 의원입니다.
Thank you, Madam Speaker. I thank the gentlelady for yielding and thank her for her exceptional leadership.
펠로시 의원은 부시 행정부 말기와 오바마 행정부 초기,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시절에 하원의장을 지냈는데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이었습니다.
The House will come to order.
공화당과 민주당은 또 각각 원내대표 아래 위비라고 부르는 원내 총무를 두는데요. 어떤 법안에 대한 표를 모으고 또 소속 의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표를 던져야 할지 지도부의 의사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윕, 원내 총무입니다. 또 하원에는 여러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현 114차 미 하원은 세입과 세출, 의사운영 등 20여 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매트 워스뉴스키 하원 소속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It wasn't in place when the House first met in 1789.
1789년에 처음 연방의회가 열렸을 때는 이렇게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한 20년 동안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영국과의 1812년 전쟁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나는 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제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하원의 상임위원회 수가 50개가 넘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의회 조직 개편법에 따라 여러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하원 상임위원회 수가 20여 개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나오게 된 건 의원 개개인이 수천 건에 달하는 법안을 모두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여러 상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법안을 성격별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본인이 속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 연방의회 하원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의원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의원들이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의원 총회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 주민들이 관심 드는 분야의 그 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된 의원일수록 희망하는 위원회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돈을 다루는 세입위원회와 세출위원회의 인기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네. 자, 앞에서 하원의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했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하원의장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19세기 초에 하원의장을 지낸 헨리 클레이를 들 수 있는데요. 하원 소속 역사학자 매트 워스뉴스키 박사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It has evolved over time when the founders wrote the American.
하원의장직은 그동안 진화해왔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작성할 때는 영국 하원의장을 본따서 회의장에서 공정하게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재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제정되고 20여 년 뒤인 18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하원의장 역할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강력한 지도력과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면서 하원의장의 권한이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하원의장의 역할을 처음 바꾼 사람은 헨리 클레이인데요. 켄터키 출신인 클레이는 1811년에 처음 하원의원이 돼서 의회에 진출했는데 개원 첫날에 하원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헨리 클레이는 법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였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원 운영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하원의장의 권한은 1900년대 초에 조셉 캐넌 하원의장 시절에 절정에 달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1910년에 반기를 들었고요. 하원의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권한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 부지영 기자와 함께 미 연방 하원,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m broke. I'm broke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broke?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a few of my friends are planning a trip to Hawaii next summer. Do you want to join us?
I'd love to.
but I can't. I'm broke.
It's okay. Even though you say you are broke right now, it's never too late to start saving up for it.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Okay.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내년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Hey, a few of my friends are planning a trip to Hawaii next summer. Do you want to join us?
그러자 저는
I'd love to, but I can't. I'm broke.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안 돼. 나 빈털터리거든. 이라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다시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여행 가기 전까지 모으면 되니까 다시 생각하고 알려줘. 라고 하는데요. 저도
Okay, 알았어.
라고 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m broke. I'm brok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 few of my friends are planning a trip to Hawaii next summer. Do you want to join us?
I'd love to, but I can't. I'm broke.
It's okay. Even though you say you are broke right now, it's never too late to start saving up for it.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Okay.
'Today's expression is I'm broke. B-R-O-K-E, broke. I'm broke. I'm broke. I'm broke는 난 빌털털이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If I say that I'm broke, it means that I have no money. It can be at a certain moment or a long period of time that I'm without money.
지금 당장 돈이 없거나 한동안 돈이 궁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파산했을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asked me to join him and his friends on a trip to Hawaii next summer. I respond by saying, I'd love to, but I can't. I'm broke.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wish I can help you financially, but I'm broke. Sorr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너를 경제적으로 돕고 싶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 미안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m broke. Can you lend me $10?
라는 문장은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불만 빌려줄 수 있니? 는 뜻이 되겠죠?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a few of my friends are planning a trip to Hawaii next summer. Do you want to join us?
I'd love to, but I can't. I'm broke.
It's okay. Even though you say you are broke right now, it's never too late to start saving up for it. Think about it and let me know.
Okay.
Let's review. If I say that I'm broke, it means that I have no money.
It can be at a certain moment or a long period of time that I'm without money. I'm broke. I'm brok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ang-su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트레이시 챔프먼의 Give Me a Reason 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Give me one reason to stay.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로즈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지난 10월 16일 라오스의 불발탄 제거 사업, 약칭 UXO 라오스를 위해 220만 달러를 새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XO 라오스는 이에 따라 2014년에 자금난으로 상실했던 훈련된 기술자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UXO 라오스 불발탄 제거반은 와판, 신광, 칸무안, 사반나켓, 살라반, 잠파삭주 등 여러 곳에 배치됩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이 터지지 않은 폭발물을 제거하는 라오스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정화하고 인명살상을 방지하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최근 라오스의 불발탄 제거반이 일하고 있는 루앙 프라방주의 반 파쿠 마을을 시찰했습니다. UXO 라오스 제거반은 로즈 부보좌관에게 이 지역의 진전 상황과 이 지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인원의 훈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UXO 라오스 대원들의 결의에 찬 태도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 사업은 라오스 국민, 특히 젊은 층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원조로 미국은 라오스의 지뢰 제거, UXO 관련 사업 등에 총 1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증거 중심 조사라는 첨단 기술에 의해 발견된 불발탄 제거에 우선적으로 쓰여집니다. 이 기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오염된 지역을 찾아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폭발 사고로 다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직접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주요 의료시설의 응급조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험경고기금은 라오스 국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불발탄의 위험을 교육하는 데 쓰여집니다. 또한 미 국제개발처의 리하이 전쟁 피해자 기금은 협동 재활 보철 기업을 지원해 1,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거의 4,500명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은 라오스는 물론 여러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지뢰, 불발탄, 기타 전쟁이 남긴 위험 물질로부터 라오스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